허드슨 강변의 산책. 평소에 부지런하고 갖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다. 구가 죽을 때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져라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당찮은 말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를 것이다. 이를테면 기름병을 깨뜨려 물에 던지면 부서진 병조각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올강지입니다. 오늘은 중아암경에 나오는 한 귀절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찬불갑니다. 우란분절 김무한 법우입니다.
귀영천 달밝은 7월 보름 배중에 정성어린 백종하실 삼보님께 올리고 삼계고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네 다생부모 영감을 전도합니다. 목련의 효성이 7월 중문 밝히여 사부모의 학위보를 벗어나게 하나니 고통 없는 하락천에 그의 다시 태어나 실제 아픔을 기쁨으로 하시고 길째의 괴로움을 자비로서 달래시 바다 같은 부모님의 크나 크신 은혜를 삼보
네, 김무한 법우의 우란분절이었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부처님의 복밭 이야기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 보살에게 물었다. 열의 복밭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중생들이 보시한 과보는 같지 않습니까? 목수 보살이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이를테면 태지는 하나인데 종자에 따라 저마다 싹을 틔운다. 거기에는 원친이 없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러하니라. 물은 한 가지 맛인데 그릇으로 인해 차별이 있다.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르느니라. 교묘한 요술장이가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공경하고 기쁘게 한다. 재주와 지혜를 갖춘 왕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다 안락해 한다.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빛을 따라 그림자를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마음 따라 과보를 얻게 한다. 저 아가다약이 모든 독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번뇌 근심을 소멸시킨다. 해가 돋을 때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어둠을 없애준다. 밝은 보름달이 대지에 두루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고루 평등하니라. 화엄경은 인간의 가치를 출가나 재가 혹은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 등 외형적인 구별에 있지 않고 다만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화엄사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인간다운 삶을 이룰 것인가를 온갖 비유와 이야기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법능 스님입니다. 회향 띄웁니다.
미워했던 마음 참회하게 하소서. 사랑했던 마음마저 참회하게 하소서. 참회하는 마음마저 담대하게 하소서. 전생 전생 지은 죄요 담대하게 하소서. 태우렵니다 악했던 마음 부처되는 마음 태우려는 마음마저 태우렵니다. 오늘 내게 참의 공덕이 있다면 나보다도 더욱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외로운 이에게 회양하게 하소서.
네, 법능 스님의 회향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헌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일생이 얼마이기에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난 일에 대하여 간혹 성급했구나 한다든지 너무 몰랐었구나 하며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게 마련이다. 세상의 흐름 속에 한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영웅이 되는가 하면 한때 영웅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른 길인지 알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정도와 사도가 함께 존재하지만 정도와 사도는 서로 상극이어서 항상 싸움의 연속 속에 존재한다 하겠다. 어둠이 오면 밝음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정도와 사도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 것이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밝음만이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즉 무상한 사대를 의지하고 무상한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바른 경책인 것이다. 원여스님께서 지은 발심 수행장에 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했으며 홀지 백년 이연을 운화 불학이며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 방일이라고 했다. 즉 이 글은 원효스님 자신도 이렇게 수행했지만 보다 많은 후학들에게 바른 수행의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내용이다.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능히 버릴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성인과 같이 공경할 것이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와 같이 존중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며 또 백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이건을 왜 배우려 하지 않으며 일생이 얼마나 되기에 닦지 않고 방일하는가 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지수 화풍의 사대로 구성된 무상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꼭 꼬집어서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기가 불보살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힘들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근시안적 판단 속에 사회의 여론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보다 먼 미래의 너와 나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바른 수행의 안목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철저한 수행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하면 철저한 수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굴복할 때 삼세가 바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래 부처인 자기의 마음을 깨우칠 것을 늘 강조하셨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헌 법장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인생이 얼마이기에 편이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이동원 씨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다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이동원 씨의 귀천 함께 하셨습니다. 설화 이야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 산천군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 절 주지 묘심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절이 너무 낡아 묘심은 절을 중수하고자 부처님께 기도를 하였다. 그런데 기도를 끝마치던 날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동구 밖에 나가다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하라고 하시었다. 묘심은 꿈을 꾸고 마음이 기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하고 권선문을 들고 동구 밖에 나갔다. 그런데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아랫마을 조부잣집 사는 머슴이라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망설이다가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가가서 사정하였더니 머슴은 반가워하며 절을 중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었다. 약 100냥만 가지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권선문을 달라고 하였다. 묘심은 아도 허망하여 당신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저는 조부잣집에서 40년간 머슴을 살았는데 장가를 들기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으나 이제 나이 53세가 되었으니 이제사 장가를 간들 무슨 재미를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권선문에 100냥을 적고 조부잣집에 가서 곧 돈 100냥을 주어 절 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멋은 보고 미쳤다고 비방하고 또 묘심이 그를 꼬여 뜯어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시주한 뒤 며칠 안 있다가 병이 나 일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 어느 하루 조부자는 그 모습이 쓸모없게 되자 사람을 시켜 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묘심은 하는 수 없이 방 하나를 정해주고 정성껏 간호를 하면서 희주한 공덕이 헛되지 않다면 결정코 나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머슴은 병이 더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도 허망한 일이라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정성껏 화장하여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처님이 너무나도 야속한 것 같았습니다. 그 머슴이 평생 동안 번 돈을 다 절에다 바쳤는데 병을 낫게 하여 주지는 않고 병이 더하여 죽고 말았으니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하고 도끼를 가지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부처님 이마를 도끼로 내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이마에 박혀 빠지지 않는지라 묘심은 그를 빼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다가 민망하여 그대로 놓아두고 두려워서 걸망을 쌓아 짊어지고 절을 떠납니다. 이산 저산 이절저절 유랑하기 25년 공부를 많이 하였으나 항상 심원사 부처님 생각이나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지금쯤은 절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리라. 아니, 혹 누가 들어가 도끼를 빼고 시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생각하다가 한번 찾아가 참배나 드리고 와야겠다 하고 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산천군에 새로 박정재라는 원님이 부임해서 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한번 가서 빼보리라 하고 절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부처님 이마에 꽂힌 도끼를 보고 이상도 하다 하면서 손으로가 잡으니 그만 도끼가 쑥 빠지는데 화주 시주 상봉이라고 한 푸른 글자가 도끼날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묘심이 원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그 도끼의 내력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신기하다 하며 원님은 더욱 신심을 내어 절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부처님을 쳐다보니 도끼가 빠진 곳에 상처가 금방 없어지고 이마에서 백호 광명이 빛났습니다. 원님은 묘심을 붙들고 나는 전생에 시주한 공덕으로 일자무식이었지만 좋은 곳에 태어나 이렇게 벼슬을 하게 되었으니 스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저와 함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 놀래며 부처님을 받들기를 옛보다 배는 더했다 합니다. 네, 오늘 설화 이야기도 상공유사에 나오는 설화 이야기였습니다. 강물, 천상병.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은 아니다. 네, 천상병 시인의 강물을 음미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허드슨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